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에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게 하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힘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14절에서 지난주에 생각했던 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주고 중보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세상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사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취하셔야 할 본인의 사명이 있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사명이 있으셨어요. 구원자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완성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포기하셨던 하늘의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그 신분 하나님의 신분을 다시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계셔야만 했던 만세전부터 계셨던 그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말한대죠.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예수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 이상 고백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이 고백 외에는 없지요. 바로 그 고백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인가? 다른 데에도 구원을 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 하는 이런 회의를 떠나서 오직 예수님 그분을 나의 삶에, 생각에, 나의 양심에, 나의 행동에, 나의 사업에, 나의 가정에, 모든 곳에 주인으로 모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있다,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초청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귀한 초청은 없습니다. 그 초청이 뭐냐 하면은 16절 제일 끝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 나아간다는 말은요. 그냥 한번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일정하게 그리고 쉬지 않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것이 바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나가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보좌 앞에라고 이렇게 쓰진 않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의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앉고 계시는 그 보좌는 영광스러운 곳이요. 위엄 있고 존경하고 어미하고 두렵고 대단한 그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앉아 있는 보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보좌를 그러한 엄중한 영광의 보좌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죠? 은혜의 보좌라. 은혜의 보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이 땅에서는 성전을 지어놨을 때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그 사람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정해놓은 상징이지 그곳에 들어가서 딱 한번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레위기에 보면 그 1년에 딱 한번 들어갑니다. 뭐 자주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옷을 입는데 이 옷이 얼마나 웃기냐면 밑에 이 치마같이 생긴 그 끝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방울을. 왜 그랬을까요? 걸으면 방울 소리가 나요. 혹시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간구할 때 죽었는가 살았는가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옷에서 나는 무슨 소리가 나죠?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어미한데 그런데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발을 바꿔놓으셨어요. 은혜의 자리가 뭐냐면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고 우리에게 거기 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은혜가 쏟아지고 은혜를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그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은혜의 자리 이 하나님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이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만약 나아가게 된다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라는 것이요. 자, 이 세 가지 그림을 잘 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냐? 무슨 거냐 하면 예배드리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노래하겠어요? 워시댄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갈 수 있게 돼요. 그 문이 열려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열려져 있는 그 문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열려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열려져 있어요. 항상 열려져 있어요. 만약 그것이 위험과 영광의 자리라면 두렵고 우리가 떨려서 어쩌면 거기에 가는 것이 막 겁이 날 수도 있고 어쩌면 거기에 가는 것을 도망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자,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왜 나갈까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받기 위해서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긍휼이라는 것이 뭐예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자, 보좌 하나님 존전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나갔는데 우리가 기도로 나갔는데 뭐를 받느냐? 긍휼하심을 받아요. 긍휼하심이 뭘까요? 이거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혹시? 긍휼하심이 한 500불 할까요? 글쎄요. 이 긍휼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이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바로 긍휼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가 쏟아지기 위해서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잘난 척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보여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된다? 불쌍하게. 이것을 우리는 성경 긍휼하심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비로소 불쌍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쌍한 것을 받아주시고 그 불쌍한 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환경에 있다더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첫마디는 주님 찬양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입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통로의 입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온 사람들에게는 긍휼하심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드디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먼저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란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 유카이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래 이 말은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카이로스, 때. 유라는 말은 아주 좋다는 말이에요. 굿, 굉장히 좋고 너무너무 뛰어나고 좋다 이런 의미로 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카이로스라는 말을 때라는 말로 썼는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유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적절한 때에 딱딱 그 타이밍에 아주 적시에 이런 뜻이 바로 때를 따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난 어려움이 싹 다 없어지고 완전히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됐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는 마치 무당이 주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장 힘든 역경 속에서 빠질 수도 있고 건강도 또는 영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리는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없어지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좌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움을 주는 은혜를 베푸신다. 긍휼의 이 은혜의 보좌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줍니다. 이 은혜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아주 적기에 필요한 그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그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즉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때를 따라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아주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문 앞에서 쭈빗쭈빗 안을 들여다보고 혹시 계시나 안 계시나 혹시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쭈뼛쭈뼛 두려움으로 또는 어쩌면 망설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 끝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저는 이 담대히란 말이 성경에서도 너무 많이 쓰이지만은 여기서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게 없어요. 이 위대한 은혜의 보좌로 나오기를 초청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 머무르지 말고 쭈뼛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오라는 것이에요. 담대히 나와라. 이 담대히란 말은요 무슨 뜻일까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나가는데 이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과연 내게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그것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가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궁금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우리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무엇이 우리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오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나요? 사실 우리 형편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보고 또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실제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추하고 약하고 그렇게 죄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14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큰 대제사장, 위대하신 정말 뛰어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15절을 보니까 첫 번째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절대로 모르거나 경험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는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나와 같이 똑같은 연약함을 겪으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동등한 존재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말씀으로만 하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2장 17절에는, 히브리서 2장 17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는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18절에는 이렇게, 2장 18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바로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우리같이 연약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몸속을 체험을 하셨어요. 멸시도 받았어요. 그렇죠. 천대도 받았어요. 추위 느끼셨어요. 더위도 느끼셨고, 배고픈 것조차도 느끼셨던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 피곤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겪으셨던 분이요. 그분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뭐든지 다 겁이 없었던 분이에요. 두려움도 느끼셨던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처럼 슬픔도 가지고 계셔, 눈물까지 흘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셨던 분이에요. 왜 나를 아버지께서 버리시냐고 울부짖던 분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연약했고 우리처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 이 체휼이란 말이 뭘까요? 체휼. 체휼은 심파네오라는 말인데, 심파데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하고 동질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공감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것을 느끼시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기쁨을 같이 공감하고 그 경험을 똑같이 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 놀라운 뜻, 여기서 체휼이란 말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감정으로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직접 그것을 똑같이 느끼진 않으시고 단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느끼실, 소위 말해 영어로 말하면 empathizing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겪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은 직접 경험을 하시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셨던, 같이 고통스러웠던, 심파사이징 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분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괴롭다면 주님께서도 그것을 똑같이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 때 주님도 똑같이 이런 힘든 과정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은혜의 보좌 옆,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안 될 일이 없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연약함을 제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처럼 한결같이는 것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시험 사실 너무 받으셨어요. 멸시, 그 다음에 박해, 그 다음에 천대, 그 다음에 왕따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세상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한테 끌려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정말 먹는 문제, 어떤 명예의 문제, 자기 권력의 문제, 정말 아픈 것을 건드리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외에도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번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조차도 그를 갖다가 놀리고 조롱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 그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모든 일에 그분을 그렇게 받으셨던 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보좌 옆에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롱을 받을 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에게 역임을 받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고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공격할 때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런 시험을 받으셨다. 주님이 그걸 받으셨다. 주님이 바로 그런 시험을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끝에 아주 결론적이네요. 시험 받은 자로 돼 뭐죠? 죄는 없어. 죄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으니까 시험을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그런 유혹, 그런 시험, 그런 연약함, 그런 모든 환경을 거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져서 비참하게 우리처럼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작은 유혹,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금방 죄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끌려가서 죄를 짓는 자의 자리에 결코 서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죄를 이기셨다.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다 견뎌내고 승리를 하시고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 없는 자가 설 수가 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현실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은 예수님은 남자인데 여자의 고통을 좀 아나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한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갖는 그런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도 있어요. 주님이 겪으셨던 고통은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을 초월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그분은 경험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작은 어느 것이라도 그분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제, 우리의 경험,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를 갖다 그분께서는 알고 이해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걸 이해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무엇이 두렵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도전을 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랑 마땅히 우리에게 초청이 오는 건데 그것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를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난다는 것은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간구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고 실제로 그분은 견뎌내면서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분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계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면서 너희들을 나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나오라고. 모든 상황에서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모든 것을 가지고 기록해라.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하찮은 것이든 오래 걸리는 것이든 힘든 것이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은 노메로 화 무엇이든지 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그분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핑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는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하라고 그랬고 기도하시면 들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우리가 대단했어요? 뭐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분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은 어떻게 허황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입에 빠른 습관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과 기도와 우리 가슴을 울리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핑계를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두렵게 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겪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알기를 정말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기도 안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고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으로 나아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가 단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의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뭘 알겠어?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곳은 바로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졌던 이 그림, 천상에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시간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요.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께 아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왜 아뢸 줄을 모를까요? 세상에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괜히 쓸데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십시오. 세상에 우리의 대제사장인 이런 진실하신 친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어찌 아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안 이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예수니까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세요. 세상 친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간절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